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1절 말씀까지 공개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잡힐 것을 예상하고 있는 바울이 그가 이 몇 년 동안 돌보고 또 시작해 한 교회들을 특별히 먼저 믿고 믿음에 앞선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외에 말씀에 부탁을 한다 하는 대목을 오늘 만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입니다마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는 교회에 늘 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걸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그 흉악한 일이 앞에 다른 어떤 무기도 주지 않고 말씀 하나만을 무기로 주고 이제 떠나가는 바울의 그 모습과 그의 예상,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교회의 참모습, 신앙생활의 핵심, 무기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두가 1차적인 기대를 어려웠던 것과 실패했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제를 생각합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고 좌절됐던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모두가 신앙적인 당연한 어떤 결과로 기대하는 것이 그저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투요, 싸움이요, 환난의 시작인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걸 우리가 빨리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텐데 29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위로하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왜 말씀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악한 이리 앞에 우리에게 왜 말씀뿐이냐, 그것이 왜 충분하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죠.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내용과 그리고 일종의 권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슨 주문이나 부족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무기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것 이외에 좀 더 다른 뜻이 먼저 우선합니다. 열왕기상 8장 보시면 구약성경 525페이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말씀이라는 건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서 언제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입의 말씀 그러죠. 여호와의 입의 말. 하지만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1차적으로 그 말이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즉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께 주의 말씀께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더 든든한 무기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무기요 최고의 방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오늘날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그가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가도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권위적이고 절대적인 약속이고 기준이고 권위입니다. 이사야서 55장으로 가시면 훨씬 더 이제 확대된 설명을 봅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이 취소되거나 헛말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그 성취하고야 말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로마서 8장에 약속된 것 같이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약속을 받고 확보된 영원한 그 운명이 취소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것이 이렇게 절대적이고 권위적이고 불변하고 실패될 수 없을 바에야 왜 하필 말씀이냐 이겁니다. 그러려면 뭐 다른 것인 게 낫죠. 천군 천사를 보낸다든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사를 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같이 째려보면 그 사람이 녹는다든가 그렇죠?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 무슨 뭐 갑자기 머리털이 다 빠진다든가 그럼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말씀이라는 건 분명히 그 의미하는 바가 힘과 능력, 성취라는 방법적 차원의 것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대로 그 일종의 권유 아닙니까? 권유. 내용을 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는 자가 그걸 듣고 검토하고 시험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그의 힘과 능력과 절대적인 권위와 모든 사랑과 열심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것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것 속에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혼자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그것을 힘으로 가져야 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에 의해서만 발휘되는 힘인 것 같습니다. 구원 자체가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십자가를 목에 걸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를 팔지 않았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 말씀이라 그럴 때 언제나 그 말씀이 주문이 아니고 무슨 표가 아니고 부적이 아닌 것이 그 내용을 자꾸 설명하는 것을 보아서도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 진리의 말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말씀이 일종의 부적이고 주문이라면 우리는 내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외우면 되죠. 필요할 때. 그렇죠? 그 주문을 외우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결과될 것 아닙니까? 알라딘이 램프를 문질러듯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 결과가 생겨나는 방법일 뿐입니다.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꼭 이런 내용적인 것임을 시사하는 표현들이 따라다니죠. 진리의 말씀. 뒤에 나오는 것 같이 구원의 복음.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동의하고 항복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을 늘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쫓아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다음에 있는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시겠습니까? 2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 생명이 무슨 약을 먹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에요. 생명되는 무슨 약이 아니고 생명되는 무슨 주문이 아니고 그게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흉악한 이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의 유일한 무기로 말씀을 제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을 다른 무기를 주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깊이 음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의 의지와 능력과 그의 모든 것으로 지키심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약속된 바와 같이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쓰이는 어떤 방법적인 것, 힘에 관한 것으로 무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이가 이 교회의 보호자요.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우리에게 납득과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 타고 올라와야만 구원을 얻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존재를 방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변, 신자된 지위를 그 보장하는 약속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라 그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보호하실 거면 왜 천군 천사가 아니냐 이거는. 왜 천군 천사가 아니고 왜 칼과 총이 아니고 말씀이냐 이겁니다. 여기엔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살던 시대에 너무나 죄악이 판을 치는 것에 대하여 그 근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불의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죄가 저렇게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아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의 신앙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을 참아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선한 자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핍박하고 저들이 저렇게 기고만장에 있어도 놓아둡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것 같이 하반절 보십시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가 이 답을 듣고 3장 17절에 가면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여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신앙적인 결론에 이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는 그의 신앙의 결과가 언제나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순적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가 신자라면, 신앙생활을 하면 그의 앞길에 난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의 신앙에 가장 큰 기대는 환경과 조건의 개선입니다. 그를 신앙인으로 되게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왜 먹죠? 약을 먹으면 분명히 그 약을 먹은 결과를 얻으니까 약을 먹습니다. 써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왜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병이 낫고 신앙생활을 하면 돈이 벌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 애가 공부를 안 해도 좋은 학교를 들어가니까 라는 식의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바꿉니다. 신앙이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얻는 방법도 아니며 내 신앙이 그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뿐이다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가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대로 돌아섭니다. 그 전에는 그런 환경이 만족스러워야만 그의 신앙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무엇에서 배운다고요? 이걸 환난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걸 환난 속에서 배워요. 왜 하나님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말씀을 유일한 무기로 줬느냐는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걸 조금 더 분명히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직전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럼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게 무엇이냐?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 배워라. 이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자 1차적으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곧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다 이겁니다. 배가 고파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배만 부르면 우리는 죄 안 짓는 족속이다 이거죠. 그럼 지난 40년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적은 그 40년은 배가 고파서 40년이란 기간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40년이란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유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헤매고 다니는 벌을 받은 겁니다. 만나가 없고 반석에 물을 마시기 전에 저지른 죄가 아니라 만나와 반석에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메추라기를 먹는 속에서 저지른 죄악들입니다. 너희의 죄는, 지은 죄는 환경과 조건의 나쁨 때문에 생겨난 죄가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생각 때문이다 이거죠. 외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적 요인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3절 다시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배가 고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도 짓고 물론 부르면 더 짓더라고요. 먹으면 힘내서 짓더라고요. 뭐 우리가 꼭 보는 거죠. 우리 옛날엔 무슨 도둑이 제일 많아, 무슨 죄가 제일 많았죠? 배고파서 짓는 도둑질이었습니다. 뭐, 소매치기 이런 거 참 많았죠. 지금은 배부르니까요. 훨씬 기름진 죄를 짓죠. 기름진 죄를.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의 신앙을 지키고 그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편을 드느냐 편을 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면 끝입니다. 교회든 인간이든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두드러진 것이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린 늘 뭐라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겠답니다. 일단 배가 불러야죠. 배고픈데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가 대학은 들어가야죠. 대학 3수, 4수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언제나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존재나 개인의 복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의 그 정당한 존립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거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언제나 가장 높이 받들어지는 일로만 교회도 존속되고 개인도 존속됩니다. 교회가 존속되기 위해서 교회가 봉사를 잘하고 구제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가지고 선포되고 찾아오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권위의 말씀이 거기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교회된 가치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말하자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는 자체 내에서 부패해서만 붕괴됩니다.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부패로 무너질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유일하게 말씀만으로 무기를 가져야 되고 말씀이 무기가 되는 그 싸움에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싸움에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핍박 혹은 그 어려움을 면하는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교회는 말씀이 힘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것 이외에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 없는 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쉽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죽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주실 것이요. 필요하다면 그에게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서 그를 보호할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이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호랑이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과 날쌘 몸짓과 힘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지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보호할 능력 하나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에 이 강아지들이 있죠. 치화화라든가 뭐 삽살개라든가 요만하고 이건 보신탕 날 잡아봤자 1인분도 안 나와요. 이걸 최고의 값을 들여서 여러분 키우죠. 뭐 하나 때문에 키우죠? 꼬리 하나 흔드는 것 갖고 키워요. 이 세상에서 꼬리 흔들어서 밥 얻어먹는 건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쁘게 구는 거 하나 갖고 이쁘게 구는 거 하나 갖고도 밥 먹여줘요. 지 가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고양이를 길렀는데 잡으라는 쥐는 안 잡고 밤낮 구워놓은 생선만 물고 가면 그럼 뭐 다음날로 그냥 모가지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벌써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나온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의 싸움이 무엇이어야 됐더냐? 외적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준 것으로 너희가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진 적이 있었냐? 너희가 의복이 해진 적이 있었느냐?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느냐? 이게 주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나 부족하게 해준 것이 있었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40년 동안 나한테 뭘 했느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외적 앞에 섰을 때 외적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좀 더 신자다워야겠다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수렴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걸로 너무 소문이 나자 그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도 알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두 사도를 불러다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공갈하고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서 놓아줍니다. 23절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행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적군에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아직도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부추김을 받고 있고 또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훨씬 소수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데려다가 때리고 죽이고 공갈과 협박으로 이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과연 저희들은 성경에 예언한 것 같이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므로 원하옵나니 우리로 더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게 하소서. 적들을 물리쳐 주소서가 아니라고요. 세상은 원래 그런 법이에요. 세상은 다 죄악된 원리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냐? 그걸 어떻게 면하느냐?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로 알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 내 살아 생전에 저 불쌍한 자들에게 가능한 한 전파되도록 써주십시오 밖에 없다고요. 내가 저들의 위협과 공갈에서 벗어나는 일에 대한 기도는 없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혹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여 와서 나를 칼로 찌르면 그러니까 나 찌르고 당신 제발 예수 믿으시오 이게 우리의 태도여야지 너 나 찌르면 지옥가 이건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 직장에서 남보다 먼저 진급해야 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니 여러분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먼저 잘 돼야 된다는 발상을 버리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그런 순 이기주의자들의 또 다른 하나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돈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고급스러운 사교단체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신앙을 이런 식으로 몰고 가셔야 됩니다. 말씀 이외에 나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원리를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십자가라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방법과 자세를 또 점검하십시오. 교회란 그런 이유 때문에 서 있고 신자란 그런 이유 때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결과는 저 세상에 가서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기에 그 결실이 있었다면 제가 벌써 훈장을 타도 앞가슴팔이 모자라게 타야 맞지 않습니까? 뭐 불만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자는 그런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일로만 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모든 일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지는 방법입니다. 당하는 방법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죽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모델은 결국 그 표준은 순교입니다. 순교라는 것은 자기가 한 신앙적인 최고의 자세와 최고의 순종이 빛을 보지 못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게 신문에 나지 않습니다. 이준열사나 뭐 유관순 같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저 묻혀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싹이 나는 법입니다. 어느 씨에서 무슨 싹이 났는지를 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싹과 거기서 핀 꽃밖에 못 볼 것입니다. 그러나 뿌려진 씨 없이 혼자서 싹이 나고 혼자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흉악한 이리 앞에 말씀만으로 서 있다는 것이 불만이십니까? 아니요. 이거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 이외의 무기가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누가 나온다더라?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교회의 무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자리엔 뭐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니까 이름을 듭시다. 노 대통령이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가 힘을 얻습니까? 골치 아프죠. 노 대통령이 만일 우리 교회 나오면 그 눈치 보아서 어떻게 한 자리 하려는 순사기꾼들이 다 쫓아나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올까봐 겁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또 저같이 밤낮 오면 좋은 소리 한 번도 안 하는데 나왔다. 이거 뭐 천국 가서 꼭 상 받으실 첫 번째 조건일 겁니다. 듣고만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가야 되고 여러분의 개인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미 누리는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의 유일한 신앙생활의 보람으로 삼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가 없기를 바라고 바로 그런 힘이 발휘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힘을 모으시는 여러 교우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사 세상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내 원수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늘 주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내 발에 등으로 삼으며 내 지혜와 힘으로 삼게 하사 언제나 말씀을 앞세워 우리의 신앙이 신자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생명과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온 교우들이 그 생명과 진리를 얻는 자들 되게 하사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고 생명과 진리의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